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정말 한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았던 한해인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26절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긴 시를 이루고 있죠.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의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시는 이렇게 예배 시에 애송이 되고 불려졌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쫙 고백을 해요. 그럼 또 화답의 형식으로 마치 교독문을 우리가 요즘은 뭐 교독문 예배 순서에 많이들 빠뜨려서 하질 않습니다마는 교독문을 낭독하듯이 또 왕이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교차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형식을 가진 시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8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전체를 다뤄야 이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십시다. 1절. 우선 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에 이렇게 화답의 형식을 갖추어서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불렀던 고백의 시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한 과거의 그 행동들, 행적들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와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를 후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줬던 것 같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가나안에 살던 그 원주민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걸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후세 백성들에게 옳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말이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 땅에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우리 조상들을 뿌리밖에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뭐 100점짜리 말씀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후대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이 잘 지금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를 옳게 정확하게 회상하는 걸로 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4절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갑자기 말투가 현재형으로 바뀌었죠? 예.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에요. 항상 히브리인들은 옛적의 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이런 위기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고 원수를 물리치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으니 과거의 그 능력을 다시 베푸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다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지금 4절부터 계속 현재 직면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군사적 위기를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셨던 행적을 소환해 가면서까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전형적인 그 패턴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퍼펙트한, 완벽한 고백을 이 44편 현재 직면한 위기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 공식에 맞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고, 당연히, 아, 너희가 이런 정말 위기 때, 또, 과거에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땅에 들이실 때 그, 하나님의 행적을 나를 구하는구나. 됐다. 내가 과거처럼 보살펴 주마. 이래야 이게 공식이 맞는 건데, 여기 아주 뜻모를 반전의 단어가 9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뭔가 좀 예감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22절까지 전부 왕과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쫙 소개해요. 그 내용을 좀몇 군데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우리 14절은 처소에서 한번 같이 합독을 좀 해보도록 하죠. 14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들 가운데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니까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저기 춘천에 좀 이렇게 산길로 들어가면 할머니 한 20여 분 출석하는 감정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사택이 장작을 때는 사택인데 과열로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하고 같이 가봤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얼마간 도움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거길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그 산에서 딴 각종 야채로 만든 그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신발장 하나도 건질 게 없이 싹 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그 와중에도 감사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송 목사, 친구인데, 송 목사, 우리 이거 세간살이 없어진 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골은 말이지, 그것도 목사가 살던 허름한 사택이지만, 그 사택이 불타버리니까, 그 시골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야, 목사가 그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이 엄동설 안에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리나. 쯧쯧쯧.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태반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시를 읽다 보니까 그 다녀온 일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웃의 조롱에 또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들이, 아니, 뭐, 그렇게 조롱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44편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과거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드러내셨는가를 이렇게 툭 던져놔요. 근데 왜 그런 말을 꺼냈나 봤더니 오늘 직면한 이 국가적 공동체의 위기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의 능력임을,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절서부터 그러나 하면서 이 백성들이 계속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비난을 겪고. 그래서 뭐가 중간에 좀 그 들추어내지 않은 죄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들은 정말 보기 드물게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신명기적 언약을 붙들고 살아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대우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꼭 이런 정황에 걸맞는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이 비슷한 인물이 욥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재난을 겪었는데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병까지 얹어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나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네,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렸어요. 아예 이 백성들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명기적 언약을 아주 꼿꼿하게 붙들고 견뎌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무슨 속셈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도 이들이 계속 조롱당하는 이 불가사의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뚜렷하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우리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거나 그랬다면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님이 알 거 아닙니까? 금방 알아채실 거 아닙니까?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그리고는 이 44편이 해석자들도 어려워하는 대목이 별 해결책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사실 그 이 시를 왜 썼을까요? 그 깊은 해답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야 들추어낼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해답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담아져 있어요. 그 해답이 뭘까? 우리 23절을 보십시다. 주여 깨소서. 이 표현은 드보라의 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또 민수기에도 나오죠. 이것은 군사적 맥락입니다. 어떤 그 국가 공동체의 지금 전쟁의 위기와 위협의 흔들림 앞에 서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기 또 이제 탄식시의 전형적인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제도 이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시인의 심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쭉 긴 시를 살펴본 것처럼 뭐 이렇게 고난을 겪고 조롱을 당해야 될 어떤 일도 없어요.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욥처럼. 그래서 시인은 탄식시의 전형적인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지막 기도를. 그리고는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서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건 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진 상태인 것을 가늠할 수 있죠. 우리 마지막 절은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마지막 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인자. 주의 인자 헤세드. 자, 결국 이 시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당장 내일이죠.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이 너무 깊은 은혜를 줘요. 그 깊은 은혜가 뭐냐면 결국 인간의 다름질과 선한 행위에 하나님의 인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요. 인간의 행위 또는 인간의 다름질, 선악의 여지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이 통섭적이고 전체적인 삶의 유일한 우리의 악과 선과 일어선과 안전과 상관없이 유일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시인이 알았어요. 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 길에 서 있었다고 구원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늘 견고히 서 있었어도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로움 밖에는 인생에 살아가는 해답이 있을 수 없구나. 믿습니까? 그게 우리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답이 없어서 1 더하기 1을 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올까? 또 어떤 때는 이 틀림없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자비만이,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한 자락 호흡이라도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옛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방향이 결국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내내 우리가 함께 쓰고 다녔어요.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끔찍했던 한 해였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그분의 자비가 있질 않아요. 그냥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기쁘심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비의 출처임을 믿고 다시 한번 2021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301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올 한 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영시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떡하나 어떡하나 걸어왔던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끌려 걷게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다름질에 있음도 아니고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사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비의 근거를 토대를 마련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 십자가의 자비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의 한 해였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넘치도록 섭리해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는 더더욱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웃음이 한박 머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질고에 묶여 신음하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소농공 상인들 경제적인 핍절로부터도 주님의 새로운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의 관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덮으시며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콧김으로 저들을 깨끗게 소멸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피조세계는 더욱 겸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겸허히 노래하는 회복이 세계의 교회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랑만이 인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에 인터넷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